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군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출발 정보 타임 프로 담당 박민걸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에 이어 군사 문화와 전쟁의 재구성 등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은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오늘의 첫 순서로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쌍방이 달성한 합의에 따라 중국 군대가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러시아 오렌부르크주에서 러시아군 중부 2019 연습에 참가합니다. 연습에 참가하는 8개 육상제대, 11개 공중제대가 이미 러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연습에 참가하는 우리군 병력은 약 1,600명이고 각 모델 무기 장비 300여 대, 고성 항공기와 헬기 근 30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향항 각계인사 추석맞이 향항주둔부대 장병 위문활동이 얼마 전 앙선주 병영에서 있었습니다. 위문단과 장병들은 함께 축구 경기를 하고 자동차 순회, 문예 공연, 위문품 증정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연예계 스타들은 장병들과 함께 한 차례 문예 공연을 펼쳤습니다. 향항 주둔부대 추석 위문 활동은 199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추석을 전후하여 이 행사가 치러지곤 합니다. 국무위원이며 국방부 부장인 위봉화가 9월 5일부터 8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했습니다. 위봉화 부장은 방문 기간 초청에 응해 브라질 독립 197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브라질 보우소나로 대통령이 경축 행사에 참석하면서 위봉화 부장을 접견했습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습근병 추석에 대한 진지한 문안과 양호한 축원을 전해줄 것을 위봉화 부장에게 부탁하고 나서 브라질 방문과 브라질의 독립 경축 행사에 참가한 위봉화 부장에게 환영을 표했습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이제 10월에 입교될 중국 방문을 기대한다며 방문 기간 습근병 추석과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가 조선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10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현장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번에 나누어 진행된 발사 시험은 모두 예정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보도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로켓을 비롯한 조선식 전술 유도 무기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남부도시 부산과 수도 서울시 의회가 6일 전쟁 범죄 기업에 포함된 일본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시정기구에 요구하는 조례를 각기 비준했습니다. 부산시 의회는 또 도로변에 역사사건 기념물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부산시는 공식 사과 혹은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조선반도 노동자들을 핍박해 구령 물자를 생산하게 한 284개 일본 기업을 전쟁 범죄 기업으로 확정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시정기구는 금후 284개 일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미 구매한 제품에는 전쟁 범죄 기업 제품이란 딱지를 붙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국내외 주요 군사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열차.
나란히 나란히 보도 문화 지나간 마음속 철길 따라
우리네 사랑 열차 신나게 달린다네. 아득히 뻗어나간 마음속 철길 따라
우리네 사랑 열차 쉼없이 달린다네.
언제나 언제나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
생활의 고비마다 멋지게 돌아가네.
아, 좋아라 행복 싫은 사랑의 차
오늘의 군사 문화 코너에서는 시대가 바뀌어도 전투기의 기본 무장으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방송국 리구코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기총의 정의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기총은 전투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무장입니다. 기총은 미사일에 비해 복잡한 화력 통제 장치를 요구하지 않으며 공중이나 지상 혹은 해상의 목표물을 비교적 쉽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도 좋아 현재 거의 모든 전투기들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총은 언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항공기는 본격적으로 전장에 등장했습니다. 전쟁 초기 군용 항공기들은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상대방 지역의 정찰 및 관측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공중에서 상대방의 항공기와 만나게 되고 조종사들은 상대방 조종사를 향해 욕을 하거나 심지어 벽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승리에 차지 않았고 적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전투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종사들은 권총과 소총 등을 사용해 본격적인 공중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권총과 소총은 비행하는 항공기를 공격하기에 화력과 발사 속도가 떨어졌고 결국 본격적인 공중전을 위해 기관총을 탑재하게 되고 항공기는 공중전을 주 임무로 하는 전투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전투기들은 전방에 부착된 프로펠러 때문에 전방에 위치한 적기를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 전방으로 총을 쏘았다가 프로펠러가 파손되어 추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 공중전은 서로의 꼬리를 물기 위해 기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전투기의 측방 혹은 후방 공격을 위해 상대방 항공기 앞으로 나가기 위한 기동이 공중전의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15년 프랑스의 롤랑 가로와 레이먼드 소르니에가 프로펠러에 장갑판을 덧대 기관 총탄에 의한 프로펠러 손상을 피하는 동시에 전방으로 기관 총을 발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냅니다. 전방 발사 기관 총을 사용한 롤랑 가로는 3주도 안 되는 기간 4기의 독일군 전투를 격추하고 최초의 공중전 에이스로 등극합니다. 연합군 전투기들은 가로의 발명품을 장착하기 시작했고 독일군 전투기들은 영문도 모른 채 격추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로가 탑승한 전투기는 독일군 지역에 불시착하게 되고 연합군의 비밀병기는 독일군에 넘어가게 됩니다. 독일 전투기 설계사로 명성을 떨치던 앤소니 포커는 입수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원 발전된 치차를 이용한 프로펠러 회전 동기식 전방 발사 기총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장치는 조종사가 기관총의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프로펠러가 총구를 가로막지 않을 때 기관총이 발사가 가능하도록 동기화시켜 주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후 기총은 어떤 발전 양상을 보였습니까?
기총의 전방 발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중전의 양상도 상대방의 꼬리를 물기 위한 기동이 시작됐으며 연합군과 독일군에서는 수많은 에이스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0여 년이 흐른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사이 전투기의 프로펠러는 바뀌지 않았지만 전투기의 속도는 배 이상 빨라지고 소재는 금속 재질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더 이상 기관총으로는 적 전투기를 단번에 격추하기가 쉽지 않았고 기관총보다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기관포가 전투기의 기총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기관포가 전투기에 장착되면서 기총은 공대공 무기인 동시에 공대지 무기로도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기관포는 지상에 노출된 보병이나 비교적 방어력이 약한 차량 및 장갑차 등에 효과적이었고 독일 공군의 JU-87 스투카 공격기의 경우 37mm 기관포를 장착해 전차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Z전투기가 등장했고 1950년 조선전쟁 발발과 함께 Z전투기들은 조선반도 상공에서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총은 공중전의 주요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확신이 대단해지면서 당시에 설계된 최신의 전투기들, 예를 들어 소련의 미그-21과 미국 F-4 전투기의 초기 형리는 기총이 아예 제거되고 공대공 미사일만을 탑재하도록 개발됐습니다. 그러나 왠남전을 치르면서 공대공 미사일의 발사 가능 영역은 한정돼 있었고 미사일의 최소 사거리보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적기를 격추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미사일 제작 기술의 한계로 실제 공중전에서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기총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고 기총이 장착되지 않았던 전투기들은 기관포, 포드 등을 사용해 기총을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F-4 전투기의 후기형인 F-4E는 M61A1 20mm 발칸포를 장착하게 됩니다. 또한 왠남전 이후 개발된 미국의 F-15, 16, 28 전투기는 모두 기총을 장착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전투기들은 각국의 작전 환경과 군의 요구에 따라 장착되는 기총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총열이 회전하며 단시간에 많은 기관포탄을 발사하는 게틀링건을 전투기의 기총으로 사용합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단일 총열의 기관포를 선호하며 노세아는 미국과 유럽에서 선호하는 방식의 기총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금후 기총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5세대 전투기인 F-22와 F-35는 여전히 기관포를 기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제6세대 전투기는 에너지 빔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투기는 아니지만 지난 2002년 비행에 성공한 YAL-1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레이저로 요격합니다. 747-400F기의 기수에 18톤 무게의 레이저 발사기를 장착한 YAL-1은 산소와 요도 화학 반응으로 레이저를 발사하며 5초간 방출되는 에너지의 량은 미국 일반 가정이 1시간 동안 쓰는 양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전투기, 순항미사일, 심지어 저고도 인공위성도 격축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방송국 리구코 아나운서와 함께 시대가 바뀌어도 전투기의 기본 무장으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기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앙인민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전쟁의 재구성 코너에서는 지난 시간의 계속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장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펼쳐진 타라와 전투의 결과와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국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해드립니다.
11월 20일 하루 동안 해군기와 함대가 이 작은 섬에 퍼붓는 화력을 선상에서 지켜본 해병들은 섬의 적들이 모두 전멸했으리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맹렬한 포격 후 11월 22일 아침 9시부터 감행했던 사상 첫 적전 상륙은 섬의 세 곳을 향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늪지대를 마음대로 다니는 기계를 보고 착안해서 만든 LVT-1 엘리게이터 수륙 량룡 장갑차가 사상 최초로 120량이나 투입되었습니다. 준비를 잘했다고 했지만 상륙작전은 초반부터 꼴사납게 진행되었습니다. 상륙작전은 정교한 계획과 실행이 요구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군사작전입니다. 그런 대규모 상륙작전을 미군은 처음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작전계획 담당자는 조수 간만의 차이를 잘 계산하지 못해 물의 높이가 너무 낮은 날을 선택한 것이 타라와 해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날은 하필이면 두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가장 수심이 낮은 날이었습니다. 적어도 1m 50cm 깊이가 되어야 운용할 수 있었던 상륙용 주정은 수심이 불과 30 내지 40cm밖에 되지 못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수륙 량용 장갑차 다수도 담처럼 섬을 둥글게 감싼 산호함 초들을 넘지 못하고 바둥거렸습니다. 이 난감한 상황은 적을 500m 앞에 두고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해병들은 아무 은폐물도 없는 초호의 얕은 물을 걸어서 해변으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상륙부대가 환초라는 장벽에 걸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것을 본 일본군의 대소포들이 불을 뿜었습니다. 수변 경멸이라는 대상륙작전 전술입니다. 적은 상륙할 때가 최고로 취약하니 이때 전력을 다해서 적을 쳐야 한다는 고전적인 전술입니다. 일본군의 이 전술 교리에 따라 최대의 화력을 다 쏟아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해변에 다가간 해병들은 일본군이 야자나무를 베어 높이 쌓아 구축한 해변의 장벽을 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에 상륙한 해병들은 일본군의 극심한 기관총 사격으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기동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수륙 량용 장갑차도 장갑이 얇아 무수한 구멍이 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절반의 수륙 양용 장갑차가 사용 불능 상태로 파괴되었습니다. 함포 사격으로 일본군의 해안포 화약고 하나가 대폭발과 함께 날아갔지만 일본군의 기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비처럼 쏟아내는 기관총 사격과 함께 일본군의 박격포 사격이 마구 가해졌습니다. 일본군이 보유한 50여 문의 화포들이 미 해병대와 해군 함종들에게 계속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쏟아부은 병력과 물량 덕택에 해병들은 겨우 다라와 섬에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해병들은 함포와 항공지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섬의 중심으로 진격했습니다. 또 치카와 지하갱도에 의지하여 저항하던 일본 육전대의 격렬함은 용맹이나 사납다는 단어보다도 차라리 광기라는 단어가 더 어울릴 만큼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무자비한 화력의 폭풍우에도 일본군의 저항은 지독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군은 자결을 할지언정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일본군의 광기는 결국 미군의 화력에 압도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발악하다시피 하던 일본군의 또치카는 미군 함포와 상륙한 전차대 그리고 보병들의 화염 방사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섬멸당했습니다. 해병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오후 늦게 상륙한 전차대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전진해 반대편 해안이 지척에 있는 지점까지 전진하여 일본군 양분을 목전에 두고 21일 첫날의 작전을 마감했습니다. 22일 날이 밝자 공격은 재개되었습니다. 미 해군 함대는 해안에 증원군을 더 파견했습니다. 일본군은 이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기관총 부대가 밤새 해안에서 600m 떨어진 해변에 좌초한 화물선에서 몰래 스며들어가 기관총을 거치하고 상륙하는 해병들을 급습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 번의 공습에도 버티던 이들은 해병들이 공병대를 투입해서 화물선을 폭파시켜버리고서야 침묵해버렸습니다. 타라와의 수비를 자신하던 시바자키 소장이 전투 이틀째인 이날에 전사했습니다. 그는 섬의 서쪽 끝에 있던 자기의 지휘소를 급종하는 부상병들에게 내주고 참모들과 함께 두 대의 95식 전차 엄호하에 해변 쪽의 지휘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호에 떨어진 미 구축함의 함포탄에 참모들과 같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일본군의 극렬한 후반 방어 전투는 사령관도 없이 싸운 전투였습니다. 이날부터 미군들에게 투항하는 일본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는 군인으로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머리를 기르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이들 노동자 행색의 인간들은 공포로 거의 정신을 잃은 수준이었습니다. 해병들은 이들 포로들을 후방으로 후송해서 통역병들을 통해 심문했습니다. 포로들은 일본말을 할 줄 아는 동양인의 얼굴을 보자 다소 안도하여 자신들을 가리키며 서투른 일본어로 조선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들 민간인들은 일본인들이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끌려온 조선인 징용자들이었습니다. 미군들이 피해를 무릅써가며 또치카를 하나하나 섬멸해 가자 그날 밤에야 비로소 확실한 승리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오후 미군은 확실하게 반대편 해안에 도착해 섬에 일본군을 양단했습니다. 트럭 섬에 일본 해군 사령부는 미군의 상륙을 알리는 급전을 받고 26일에 육군으로 구성된 후원군을 출동시키기로 결정을 했었지만 더 이상의 무선 연락이 두절되자 이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작전 3일째인 23일 아침을 보급으로 보낸 상륙부대는 다시 전진해 섬의 구석으로 일본군을 몰아넣었습니다. 대부분의 병력은 거의 다 전사하고 자신들의 생명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일본군은 이날 밤에 마지막 옥수의 돌격을 시도했으나 해병들의 치열한 포격으로 좌절했습니다. 심야에 일본 해군의 쌍발 일식 육상 공격기가 상공에 나타나 어림짐작으로 폭격을 가해 경미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인 24일 새벽 4시 마지막 남은 110명의 일본군 육전대가 반자의 공격을 가했습니다. 자살 돌격대는 그 전날 실패했던 꽃 같은 지점으로 몰려왔습니다. 3회에 걸친 공격은 미군의 맹렬한 포병 화력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1시간의 전투가 끝난 뒤 본 해병들 앞에는 마지막 반자의 돌격에 실패하고 죽은 일본군의 전사체 100여 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새벽의 반자의 돌격으로 타라와 전투는 끝이 났습니다. 단 한 명의 일본군 장교와 16명의 사병 그리고 129명의 조선인이 전투 총료 뒤 포로가 되어 살아남았습니다. 미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죽은 일본군은 총 4,713명이었습니다. 미 2사단 해병대의 전상 사망자 포함 전사자는 1,009명이었고 2,296명이 부상당했습니다. 687명의 해군 수병들이 상륙 작전 중 전사했습니다. 2,600명 정도의 일본군이 3일간의 전투에서 미군에게 준 피해는 더없이 참혹했습니다. 공격하는 미군이 방어하는 일본군보다 병력수에서 7배나 많았지만 강제 징용한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만든 견고한 엄폐물 뒤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일본 병들의 독한 저항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단 사흘의 짧은 전투 기간, 작은 섬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지나치게 많이 발생한 사상자 수는 미국 주홍계와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미국 상륙전에 아버지라 불리던 해병대의 오 상륙군 단장 홀랜드 장군도 타라와 공격을 비난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너무 견고하게 방어된 소음에 무리한 공격을 가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타라와 작전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니미츠 제독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 섬을 결국 점령한 것도 큰 수확이지만 작은 섬에서 얻은 상륙전의 교훈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륙전의 새로운 교류를 개발한 것은 물론이고 화력 운용의 노하우 습득과 장비의 개선 등은 해병들이 흘린 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1944년 타라와에서 싸운 일본군보다 10배나 많은 2만 3천 명의 일본군 병력이 타라와 이상의 광적인 저항을 해댄 유황도 상륙 작전은 타라와에서 얻은 소중한 교훈이 없었다면 미군에겐 상상하기도 힘든 큰 비극이 발생했을지 모른다고 말해집니다. 공격군의 엄청난 동원 병력과 화력, 그리고 그에 맞서 표독스럽게 저항하던 방어군이 전멸한 이 전투기가 단 사흘 동안에 진행되었다면 각 순간마다 느껴지는 그 전투의 강도는 세계 전사에서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태평양 전장의 한 부분인 타라와 전투는 1943년 11월 20일에 시작하여 11월 23일 미국이 타라와를 완전 통제하면서 끝났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태평양 전장에서 펼친 첫 번째 군사 공격 행동입니다. 이번 전역은 미군이 양서 상륙 작전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의 맹렬한 반격을 받은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의 상륙 작전에서 미군은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투에 참가한 4,500여 명의 일본군은 충족한 보급과 준비를 하였고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워 미군으로 하여금 침통한 대가를 지불하게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 76시간 내에 1,696명의 미군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쌍방이 총 6,400명의 전사자를 낸 이번 전투는 미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010-8609-2492번, 010-8609-249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출발 정보 타임에서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이 박민글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양한 국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요청 한마당 아나운서 김홍아입니다. 네. 모든 관계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서 필요할 때는 서로 끌어당기고 또 위태로울 때는 서로 붙잡아주죠. 네, 그래서 사회생활에 첫째도 인맥, 둘째도 인맥일 때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갖고 있나요? 조사한 결과에